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오늘 두 번째로 선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를 초보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는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도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어떤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가르침을 곡해해서 그러면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선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행이 구원의 원인과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선행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는 선행이 그 어떤 자격이 되거나 그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선행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격이 변화되므로 그래서 고매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람,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10년 전과 10년 후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그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매우 기형적인 신앙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일단의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뭐 예언, 통변, 방언, 병고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중심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는 애쓰고 힘써서 맺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처지고 그 다음에 잎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실은 인격적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다. 이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신자가 선행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가 이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부여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받아놓은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저 교회 부지런히 출입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 날마다 끊임없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는요 이중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참 본받고 싶고 참 사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멀어지면 그 다음에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외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할 때는 참으로 천상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다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는 그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가 발전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이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충전해야 되지요. 그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마다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육적인 성품을 그저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도 충전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은 거룩의 영이니까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는 자연스럽지 않았던 어떤 일 옳고 바르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끌리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 니체라는 사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기독교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에 거슬리는 것만을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에 거슬리는 것만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맞는 말이지요. 기독교의 가르침, 곧 율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고 어떻게 겉옷을 다는데 속옷까지 벗어질 수 있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오리를 가져가는데 심리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나요? 남들이 기뻐하면 겉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내가 시기했던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겉으로는 어리우시죠 그러지만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생하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선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은 중생을 통해서 이런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짐이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권면인가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선제하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하면 이것보다 잔인한 가르침, 이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가르침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미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그 은혜를 이미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선한 일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의 사역은 영적이어서 사람의 눈으로 분간할 수 없고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would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 could.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선을 행하려는 뜻을 갖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 정복 전경도 보십시오. 그 방식이 어떻게 행해집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기를 잡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보다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물론 기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신자는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선제하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책임을 수행할 때 이 은혜가 함께 주어집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히 있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칼빈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대신 죄와 싸워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강화시켜서 죄를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자 소원하고 그 소원한 바를 행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행하는 이 신자의 선이 하나님께 공로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무슨 공로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장 4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성도들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하거나 순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신자가 행하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받으셨지 이삭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선행, 그 수준의 선도 사실은 그것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일 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엇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성화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는가? 성화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전인격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 성화 자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선행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율법이 명하는 바를 다 행할 수 없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그 선을 행하는 동기 자체도 완전히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어떤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하는 동기가 100% 다 순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0% 정도는 순수해도 한 10% 정도는 그 선행을 통해서 나를 좀 증거하고 싶고 다른 사람부터 좀 칭찬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라 그래요? 모든 율법을 동시에 완전히 그 다음에 온 힘과 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다 지켜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치 이쪽을 막다 보면 저기가 터지고 저쪽을 막다 보면 또 저쪽이 터져버려서 순간순간마다 메꾸는 땜빵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도 세지 않도록 만개면 만개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신자가 행하는 이 행위 자체가 선행이 왜 완전할 수 없는가? 왜 완전할 수 없지요?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죄성이 완전히 제거됩니까? 제거되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에 죄된 성향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 자체도 완전한 선행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과는 원인에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선행 자체가 완전할 수 없는가 하면 우리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절대로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16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선행과 앞으로 천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 큰 간격이 있어서 비록 우리가 중생하긴 했지만 중생한 신자가 행하는 것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행하는 선한 일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함께 그냥 뒤섞여 있습니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4장 5절 이사야 64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44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4페이지인데 이사야 64장 5절 6절 요업 시편 잠언 전도 와가서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신자가 행하는 그 선, 5절에서 신자가 선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선행을 언급하는 중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신자가 행하는 그 의 자체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선행은 이처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로라는 것은요, 뭔가 그 혜택을 베풀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공로를 줍니다. 희생 없이 공로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뭐 백마꽂이 전투에서 뭐 획득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뭐 그래야 공로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매우 복잡한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대요. 율법은 어떻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듣는 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설교를 듣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손바닥에 써다닌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소원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그 완벽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자가 행하는 선행은 아무 공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범죄를 갚는 빚잔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선행은요,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범죄한 자는 경책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루에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범한 자식을 용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근데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그랬죠? 그럴 때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산에서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심길 것이다. 여러분들 나무가 바다에서 자랍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셨죠.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왔는데 주인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럴 때 종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까? 여기 와서 나하고 함께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밥 가져와, 숟가락 가져와, 수종 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저 종은 그렇게 해놓고도 그저 무익한 종이니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우리 안에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선을 행하는 일을 해놓고도 우리의 자세는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도 내게 이루어진 것이 어느 하나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형제를 사랑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매우 깊이 절감하고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남을 향한 희생의 삶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뭐 잘한 것이 없다. 잘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나는 참으로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서 자신에게 접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원래 실력으로는 도무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 그것이 무슨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자로부터 1억 원을 그냥 공짜로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자는 뭐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1억을 줬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그 부자한테 가서 아니 째째하게 1억이 뭐냐고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치 부자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실은 1억을 받은 사람이 부자에게 뭔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공로주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나올 때도 공로주의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큐티 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걸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고개를 제대로 쳐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도 선한 열매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 뭔가 또 자꾸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에도 나왔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제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로주의라는 것이 무슨 뭐 로마 천주교 교인들만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교도들 안에도 이런 공로주의가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살펴볼 질문은 여기 16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 그 아래쪽을 보세요. 5절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거기 찾으셨습니까? 5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안정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자가 행한 그 선행이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이거 다 과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라는 말로 계속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면 그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신자의 행한 선행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신자의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받으시는가? 원칙적으로 신자의 선행은 앞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동기도 순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선행이라고 하는 그 선행을 행할 때 여러 가지 결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신자의 선행을 그냥 봐주는 식으로 그냥 뭐 불완전한 신자 받아주지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선행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선행이 완전한 신앙과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선행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수백억까지 돈을 기타가는 그런 일들도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선행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행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순수한 동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행된 선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선행은요. 구원받은 천상교회,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항상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뭐 어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그것에 대해서 막 폄하를 했다든지 왜 그렇게 했나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불완전한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행하는 선행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해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인을 받으셨다라든지 혹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선행을 향하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발 씻지 않는 남편도 방 안으로 들이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햇빛이 아무리 밝아도 햇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해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바라보실 때 신자들의 의와 불완전한 행위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만약에 신자들의 그 행위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행위가 참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인 그런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결점을 덮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중생한 신자는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신자의 선행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세상을 향한 자기 신앙 증거의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지 내 삶은 개차반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믿으라 그러지요. 따라서 선행은요 우리의 신앙을 증가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범죄한 죄인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수단, 이 선행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아기 때 죽은 이런 경우는 선을 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은 지 십수년이 되고 뭐 모태신앙이나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그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청교도 17세기 청교도들은 청교도들의 별명이 뭐냐? 이 세상의 성자라 그랬습니다. 성교도의 별명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교도 시대 때는 그 정도로 봐주시고 이 시대는 험악하니까 그냥 대충 수준을 좀 낮춰서 봐주시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할 때는 이미 우리에게 선제하는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뭐 또 특별한 어떤 은혜, 뭐 꿈을 뭐 꾸었다든지 뭐 환상을 봤다든지 무슨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6절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한 선에 대해서 갚아주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선행 자체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선행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아니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기보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1%의 어떤 이유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전체를 이루시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99%는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1%는 내가 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를 1%라도 보태야만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뭐 말씀을 읽었다든지 선하게 살았다든지 이것 때문에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신자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선행이 무슨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을 만한 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저 은혜로 그렇게 대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갚아주신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데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이 매우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면 저 정도까지 변화될 수 있거나 야, 저 정도까지 저렇게 사람이 뒤바뀔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어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 되지. 아무리 살펴봐도 본받을 사람이 없고 앞뒤를 돌아봐도 도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처럼 참 불행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나?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참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상담을 부탁하고 나도 참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죄사함의 은혜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과연 이런 인격적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었다는 사실로만 그치지 않고 믿음 그 이후에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연 성경이 요구하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 그리하여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구원 얻은 신자의 증표가 드러나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믿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은 자로 드러나 바깥오던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지에 처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옛본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시는 은혜를 덧입어서만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생각이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선재하고 있는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고 또다시 뭐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주지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는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